오케이.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찾으시면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앉아 계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 이 화창한 날씨에 우리가 함께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꼴을 먹게 하시고 성도 간에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지체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받을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정리하고 또 그 복음 안에서 사는데 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인간다움과 하나님다움의 회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구원의 의미에 관한 말씀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인간다움과 하나님다움의 회복 이러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 성도들이나 또 복음을 아직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나 함께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복음이 과연 이런 것이었지 혹은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복음과 또 이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이제 저희는 뭐 기독교라고 굳이 얘기하진 않지만 일반 사람들의 표현대로 이 기독교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오해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이것이 많은 종교들 중에서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서 종교에 귀의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종교에 귀의한다. 말 자체가 대단히 종교적이죠. 그래서 어떤 정신수양을 목적으로 하거나 어떤 내가 좀 더 도덕적인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종교를 하나 갖고 싶은데 그냥 기독교가 마음에 들어서 이것을 택하는 그런 것이 복음을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오해입니다. 다른 것은 뭔가 하나 내가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아, 나는 심신이 대단히 약해. 아, 나는 의지가 약해. 아,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종교를 의지해서 사는 걸 보니까 부러워. 그래서 나도 종교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어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나 이런 다른 종교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식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정신 박약, 의지 박약,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대상이 자기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이 고목나무가 됐건 바위덩어리가 됐건 부뚜막이 됐건 아니면 조각상이 됐건 부처가 됐건 시바 여신이 됐건 마리아가 됐건 알라가 됐건 하나님이 됐건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중에 하나를 내가 골라 잡아서 내가 의지할 대상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오해는 내가 뭔가 복을 빌 대상을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무토막에다가 복을 빌면 그 나무토막이 지하 여장군 천하대장군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고목나무 선왕당이 나에게 복을 주겠지. 이 복을 빌 대상을 하나를 찾아서 믿으려고 했는데 그중에 이제 기독교가 걸린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뚜막에 빌듯이 빌어보겠다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미신입니다. 복음은 그러나 미신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현실의 도피처를 찾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괴롭고 힘이 들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어떤 회피할 목적으로 어떤 내세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기를 원해서 그것을 어떤 심리학적인 어떤 위안으로 삼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게 최면을 걸고 싶어서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하게 됐을 때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민의 아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문제를 하나의 사교클럽에 가입하는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여러 어떤 클럽들, 사교 조직들이 있듯이 그 중에 하나로서 교회 사람들과 어울리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집단 무의식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대로부터 인간 선조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두려움의 그 대상 그것이 유전되면서 그것이 집단적으로 무의식 안에 인간 안에 남아있는 것이 그게 종교인데 그중에 하나인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종교라는 것, 이 기독교도 하나의 대중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수준 그러한 어떤 수단으로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복음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들인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복음과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교회 안에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러한 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많건 적건 간에 사실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이런 소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듣게끔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한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그것도 유명한 목사가 되고 신학교 교수가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 돈이 많다는 이유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열심히 있다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포교된 기독교가 이러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과 구원의 개념은 이런 것들과는 상당히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 이것은 사실 상당히 다양한 측면에서 묘사가 될 수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설명되고 묘사가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제가 두 가지 개념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 구출이라는 개념이고 두 번째 개념은 회복이라는 개념입니다. 미안하지만 요 게인을 조금만 낮춰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울리는 것 같아요. 먼저는 이 구출의 의미를 잠깐 보겠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파멸로부터 구출받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아래 땅으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고안해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 즉 드러내 보여주신 것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면 이 복음이, 이 복음을 담고 있는 이 성경이, 이제 성경에는 복음이 담겨 있는데, 이 성경이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진리라는 것, 이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세상에 자신들이 올바른 종교라고 그렇게 믿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이 복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 기독교라고 하는 이 복음이 참으로 올바른 것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근거를 댈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확실한 근거를 두 가지만 들려면 저는 이렇게 들고 싶습니다. 먼저는 오직 성경만이 인간의 본질과 인간이 도대체 뭐냐 하는 인간의 본질과 또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인간의 먹고 사는 문제가 근원적인 문제가 아니고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 즉 죄의 문제, 인간이 뭐가 잘못됐는지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떻게 해결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책이기에 이 성경만이 유일하게 참되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성경이 예언을 담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시간표대로 인류가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끝날 것인지를 미리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역사란 원래 이미 지나간 것을 사가가 기록하는 것이 역사인데 성경은 이미 지나간 것도 기록해 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는 연도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기록했고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을 기록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대보다 앞서 있는 것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1장을 한번 보시지요. 41장 21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소송을 제기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라, 너희는 강력한 이유들을 제시하라. 그들은 그것들을 가져오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이며 또 이전 일들이 어떠했는지도 보일지니라. 그리하면 우리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의 결말을 알리라. 또는 앞으로 있을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게 하라. 참으로 선을 행하든지 악을 행하든지 하라. 그리하면 우리가 놀라서 그것을 함께 바라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48장에 보시면 3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밝히 알렸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내가 그것들을 보였느니라. 또 내가 그것들을 갑자기 행함에 그것들이 이루어졌느니라. 5절에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네게 밝히 알렸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게 그것을 보였나니 이것은 네가 말하기를 나의 우상이 그것들을 행하였으며 나의 새긴 형상과 부어 만든 형상이 그것들을 명령하였도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노라. 성경은 자체적으로 주장하시기를 일어난 일들만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들, 아직 일어날지 않은 일들을 차례대로, 순서대로 보여놓은 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누가 어떤 신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에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하나님의 그 예언이 들어맞은 정확하게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회복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AD 7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온 국가가 다 망해버려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AD 70년, AD 100년, AD 200년, AD 1000년, AD 1500년, AD 1900년, 1900년 초가 될 때까지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지워진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예언해 놨냐면 그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회복된다고 분명하게 너무나 빈번하게 그렇게 기록을 해놓았었습니다. 1948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아직 이스라엘이 없을 때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1948년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성취된 것을 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그러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노스트라다무스가 이런 것들을 예언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슬쩍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슬쩍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순서상 정확하게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순서대로 말씀하는 분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요한계시록, 다니엘서 이런 곳에, 에스겔서 이런 곳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순서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만간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경제권이 되면서 그 한 사람이 세계 경제를 틀어주고 그 사람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경제 활동 자체를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터넷이 없는 시대, 컴퓨터가 없는 시대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모든 일들을 순서대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이 성경이 역사적인 사실, 도덕적인 사실만 기록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바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 근원적인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이러한 영적인 것들도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인간은 궁극적인 파멸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 100년 전, 500년 전에 살고 죽은 모든 인간들, 앞으로 태어날, 우리가 죽고 나서 태어날 그 모든 인간들이 시대와 배경은 다르게 태어나고 죽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모든 인간들은 다 파멸을 면치 못하는 존재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파멸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죄. 죄가 무엇입니까? 아, 나는 감옥 갈 짓을 안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 안에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혹시라도 손톱만한, 눈곱만한 탐욕이라도 있습니까? 탐심, 뭔가 내 것이 아닌데 가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 죄입니다. 뭔가 이기적인 마음, 온전히 이타적으로 살아야만 하는데 뭔가 이기적인 마음, 내가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마음, 내 가족을 먼저 챙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까? 죄예요. 누군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었습니까? 누군가 불화한 적이 있었습니까? 죄예요. 이런 것들이 죄입니다. 세상에서 감옥 갈 짓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바로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기록해 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오염되어 있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열매를 맺고 사는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이 더러운 인간들은 토기장의 입장에서 볼 때 다 망치로 산산조가 깨버려야 할 그러한 도자기들, 토기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이 계시면 도대체 왜 이렇게 법 없이도 살만한 착한 사람,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온 이 옆집 아저씨, 이렇게 가난한데도 불구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저 아줌마, 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야 하고, 왜 저렇게 악독하고 끔찍한 사람,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저렇게 편히 죽어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를 잘못 놓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 구원 안 시키시고 몇 명만 구원시키신다, 이러한 전제를 잘못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착하게 법 없이도 살 만큼 착하게 산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이나 깡패, 조폭, 살인자, 온갖 이 악랄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사실은 차이가 없이 하나님이 망치로 가차없이 깨버려야 할 그러한 질그릇이었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염된 인간들, 죄로 가득 찬 인간들을 궁극적으로는 다 파멸시키실 것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그 파멸의 모범을 어떤 예를 보여주시면서 그 파멸로부터 면하라고 성경이 보여준 어떤 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입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얼마나 그 악이 하나님 보실 때 그 악이 극에 달했는지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서 그 땅을 갈아엎으셨다고 했습니다. 뒤엎으셨습니다. 마치 지금 어떤 이 비행기들이 폭탄을 실은 비행기들이 벌떼처럼 날아가서 한 도시를 융단 폭격해서 초토화시키듯이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을 뒤엎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에는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여덟 가족, 노아를 포함한 여덟 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코로 숨쉬는 모든 짐승들을 하나님이 물로 뒤덮어서 죽이셨습니다. 사실은 노아의 가족도 다 그렇게 물로 수장시키셔야 마땅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였습니다. 노아 또한, 또 아까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한 롯 또한 사실은 다 토기장의 손에 망치에 의해서 깨트려버려야 할 똑같은 잘못된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오염된 인간들, 죄로 가득 찬 이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 몇몇 사람에게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이러한 궁극적인 파멸은 지옥과 불못에서 행해지게 될 것입니다. 고통의 연기가 세세 무궁토록 올라가는 그곳에서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이 불로 절여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사실 다 그곳에서 영원히 불로 절여지면서 고통받는 것이 합당한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러한 파멸로부터 구출되는 것, 이것을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구원받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구원의 의미는 이러한 파멸, 심판과 파멸로부터 우리가 구출받는다는 것인데, 그런데 단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단지 이 파멸로부터의 구출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구원이라는 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오늘 보다 더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단순히 구출받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회복되는 것이라는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구원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문제입니다. 구원은 회복되는 문제인데 회복의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인간다움이 회복되는 문제입니다. 인간다움이라고 하니까 휴머니즘을 얘기하나 보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의 회복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지배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동시간이 1등이다, 2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일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참으로 힘들게, 참으로 비참하게 그렇게 우리가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죽어라고 일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이 별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물질을 얻고 물질을 소비하고 물질을 축적하고 이러한 일들에 우리 목숨을 걸고 우리가 이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자건 가난한 자건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대로 물질에 대한 애착이 있고 많이 가졌다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물질에 집착합니다. 다 물질의 노예인 것입니다.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물질로부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물질의 노예로 인간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물질의 노예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의 지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창세기 1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26절부터입니다. 1장의 26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나님 이런 목적으로 만드셨습니다. 온 땅을 지배하게 하자. 그들로 하여금 지배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에 종속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땅과 그 안에 속한 모든 물질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셨었습니다. 1장 29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온 지면 위에 있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속에 씨 맺는 나무의 열매를 가진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되리라. 인간에게 이러한 것들을 음식으로 주시고 짐승에게도 채소, 푸른 채소들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입니다.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을 하늘의 만나로 먹이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로 인간을 그냥 먹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이 그 먹을 것을 위해서 물질을 축적하기 위해서 노예처럼 그렇게 일해야 되는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와 타락 이후에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그것을 먹는 그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바뀐 것입니다. 3장 17절에 창세기 3장 1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저주받은 땅을 인간이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갈아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인간이 땅에 또 물질에 종속되는 노예가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바로 그러한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사실은 더 좋은 상태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그렇죠? 죄 가운데 태어난 저와 여러분이 물질의 노예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다시 물질의 지배자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일을 안 하라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자기 가정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물질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땅만 바라보고 돈돈돈돈 하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멸로부터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면서 여전히 돈돈돈돈 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그것은 구원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일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도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만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늘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나와 내 가정을 물질적으로 일으키는 것이 먼저인가?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구원의 회복의 의미로서 첫 번째가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라 그랬고 그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문제에서 첫 번째를 제가 물질의 노예에서 물질의 지배자로 회복되는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 내 가족, 내 아내, 내 새끼들, 내 부모. 그렇죠? 전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나 원래 인간은 일을 하는 목적 자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다시 보시죠. 창세기 1장. 아까 읽었던 26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이런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지배하는 것, 하나님을 대신해서 지배하는 것, 이것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인간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 에덴이 누구 것입니까? 에덴은 하나님 거예요. 이 온 우주가 하나님 것이고 지구가 하나님 것이고 지구의 왕궁에 해당하는 궁전에 해당하는 이 에덴 동산, 왕인 이 아담이 거하는 이 처소인 왕궁에 해당하는 이 에덴 동산, 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에덴 동산을 가꾸고 지키는 것, 이것이 아담에게 부여된 일이었습니다. 아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직장에서 일하실 때 관리자로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 있습니까? 뭔가 예를 들어서 물품을 이렇게 재고를 파악하고 그 재고를 관리하고 이런 일을 혹시 해본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되죠? 분류부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분류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이 이거 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가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모든 피조물을 부르는 바가 그대로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관리의 시작은 항목에 이름을 붙여주고 그것을 분류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걸 한 거예요. 이거 누구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담 자신 위해 하는 거예요. 아담이 이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아담 먹고 살 것은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아담이 이렇게 일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관리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데 필요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그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이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왜? 이마에 땀을 흘려야 겨우 자기 자신의 먹을 것을 챙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아담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피를 흘리고 우리를 그 피값으로 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도깨비방망이 삼아서 집 나와라 뚝딱, 아파트 나와라 뚝딱, 승진 나와라 뚝딱, 애들 학교 입학 나와라 뚝딱 해가면서 그러한 사람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분, 그분을 위하여 사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아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창조자, 자신의 아버지 되시는 그 창조자 그분을 위해서 사는 그 삶으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왜? 그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될 때 아무리 우리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해도 끝이 없는 것입니다.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일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존재로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버지를 잃은 존재에서 아버지를 찾은 존재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성경은 이 아담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놨어요.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이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에 이 아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집 나간 탕자처럼 돼버린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나중에 다 파산하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집에 돌아가서 더 이상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자는 그 아들의 지위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잃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장에서 이렇게 범죄하고 타락한 이러한 모든 인간들은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인간들은 고아가 된 것입니다. 영적으로 고아인 것입니다. 육신적인 부모는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기 태어나서 앉아 계시지요. 그러나 영적인 아버지, 영의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이 자신들의 믿음과 섞이면서 구원받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위뿐만 아니라 상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인격적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어떤 사랑입니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버지가 없는 자, 그러한 사람은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하는 고달픈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있는 자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삶, 이것을 책임지는 그러한 존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는 모든 것이 없는 자입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있는 자는 모든 것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고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입니까? 잘 되는 것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TV에서 고아들이 부모 찾는 그 프로그램 보시면 다 성공했는데도 어떻습니까? 부모를 찾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 진짜 부모는 누구일까? 진짜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 그 인생에 참된 안정과 참된 만족과 끝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영들의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 인생이 참되게 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그 아버지를 만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그럼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물려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공동 상속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길어집니다. 미안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조금만 더 하십시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문제에 있어서 또 다른 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해 숨는 존재였습니다. 금지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 3장 8절부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숨었다고 했습니다. 숨었다. 왜 숨었냐 물으셨더니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범죄한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특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서 이야기하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이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반갑게 뛰쳐나가서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간격을 내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범죄한 인간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 또 인간도 감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자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우신 심판자에서 다시금 창조자요 자신의 다정한 아버지로 회복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혼자 걷는 존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존재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을 한번 펴보시면 에녹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짤막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21절부터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었더라. 365세까지 살았어요. 이 시대에는 짧게 산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이런 독특한 표현을 여기서 했어야 할까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걷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늘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내 인생의 중요한 고비들, 내 인생의 힘든 순간들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예. 모래 위에 발자국, 그 그림과 시 기억나시죠? 그래서 함께 걷는다는 것은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고 매 순간을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 이걸 성경이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내내 주일 아침에 성경 끼고 후탁이라 그랬나요? 후탁 신앙이라 뭐라 그랬어요? 예? 후뻑 신앙이라 그랬어요? 후뻥. 예. 일주일 동안 먼지 낀 성경책에 후뻥 쳐서 먼지 털어내고 끼고 와서 헌금 조금 내고 찬송 몇 곡 부르고 갔다가 일주일 내내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 아침 되면 다시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매 순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삶, 그 삶이 바로 구원받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구원받은 자는 여러 면에서 참된 인간으로 회복되게 되는데 큰 덩어리만 말씀드리면 무익한 열매를 내는 자에서 유익한 열매를 내는 자로 회복됩니다. 반항하는 자에서 순종하는 자로 회복됩니다. 까칠했던 자에서 부드러운 자로 회복됩니다. 살인하는 자에서 함께 사는 자로 회복됩니다. 이기적인 자에서 배려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외로운 사람에서 위로받는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제가 회복의 의미를 말씀드릴 때 첫 번째로 인간다움을 회복한다고 말씀드렸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하나님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게는 각자에게 부여된 자신의 위치와 지위, 격이 있습니다. 사물은 사물의 격이 있어요. 사물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동물은 동물의 격이 있어요. 동물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짐승다우면 되는 것이에요. 천사의 격이 있습니다. 천사는 천사다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다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조금 독특합니다. 인간은 인간다우면서 또한 하나님다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유독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 콧구멍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단순히 인간다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다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것들로 말미암아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나니 이것은 너희가 이 약속들을 힘입어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썩을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애초에 아담의 상태인 것입니다. 애초에 아담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하나님의 생명이 숨의 형태로 아담 안에 거주하시면서 아담은 인간 사람다우면서 동시에 하나님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통치권을 모든 피조물에게 행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다움을 인간이 회복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다움을 회복하는 문제에서 또 다른 측면으로서 하나님과 분리된 자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담과 즉시 분리되셔야 했습니다. 아담의 영 안에 성막으로 치자면은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중에서 지성소에 해당하는 인간의 영, 아담의 몸과 혼과 영이 있을 때 그 아담의 영 안에 좌정하고 아담과 매 순간 교제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아담과 함께 있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악과 함께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즉시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떠나신 상태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 아담이 범죄한 자신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분을 모셔드린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렇게 말씀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격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해도 맞는 말씀이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가 성령님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맞는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렇게 해도 맞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과 내가 다시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영께서 그 성도들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됐던 자가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다음을 회복하는 문제에서 마지막 한 가지를 추가하자면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하던 자들에서 영적인 존재 통치자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아담보다 더 좋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아담이 제가 회복이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더 좋은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아담이 영적인 존재들까지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교도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를 천신이라고 부르건 지신이라고 부르건 용왕이라고 부르건 무슨 귀신이라고 부르건 상관없이 그 마귀들, 사악한 영들, 이 영들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악한 영들을 달래기 위해서 심지어 인간을 희생 헌물로 희생 제사로 이렇게 바치는 의식을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존재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도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한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어떤 그 이 복을 충분히 누리고 있지를 못한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충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이게 새 사람 말씀하는 겁니다. 옛사람은 죄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 사람이 같이 거합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에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성도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피값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하는 존재이지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될 때 쫓겨나는, 물러가는, 도망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도록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악한 영들, 마귀들은 우리가 대적할 때 도망간다고,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고 있는 선한 천사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섬기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섬기는 존재가 되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영적인 존재들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이 영적인 존재들의 통치자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하늘의 왕국에 갔을 때의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그때 우리가 온전히 이 일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러한 복음과 기독교에 대한 천박하고도 유치한 그러한 기준들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복음을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돈벌이 수단으로, 착취와 억압의 수단으로 전락시킨 현대 기독교의 모습과 얼마나 다른 것입니까? 구원받았다고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혹시 파멸로부터의 구출에만 만족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일하도록 회복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없는 자처럼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려고 발버둥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자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으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혼자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저쪽 따로 떼놓고 주일에만 하나님과 붙어있다가 나머지 일주일의 삶은 하나님을 저쪽에 방치해놓고 나 혼자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목적대로 인간다움 뿐만 아니라 하나님다움을 회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누리면서 영적인 존재들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의 섬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혹시 이 중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것입니다. 꼭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원받는 거 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구원을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값도 받지 않고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원하는 자는 오늘 이 순간에 누구라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이 말씀했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하시더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정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송하지 않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인간에게 제시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잘못 오해해서 배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복음을 이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서 이것을 안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참으로 저희가 무엇이간데 저희 같은 자들에게 저희 같은 자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이 들려지게 하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특권을 주셨으니 하나님 정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에 갔을 때 영원토록 하루도 안 빠지고 영원토록 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회복시키는 이 문제, 우리 삶의 모든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또는 어떠한 형태로든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낮아진 상태로 꼭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